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탕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상식적으로 들리고 때로는 몰상식하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진리,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얘기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신 말씀 이 시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교만한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참 복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모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네가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라. 아무 이자도 받지 말라. 돈을 빌려줄 때 돈놀이하는 자들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동족에게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했기에 양심이 전체가 다 화인 맞지는 않았기에 채무증서에는 이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마치 원금인 양 그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종종 원금과 이자를 올리브 기름과 밀로 계산했는데 기름 8말에 상당하는 것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기름 2말로 받기로 했으면 채무증서에다가 아예 기름 10말이라고 썼습니다. 문서상으로는 기름 10마를 무이자로 구워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8마만 구워주고 2마는 고리 이자로 부과한 겁니다. 이렇게 채무증서를 조작하는 관행은 부유한 농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장,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 청지기들이라고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이러한 부정직한 청지기 가운데 하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에게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해고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제 자신의 장부를 내놓고 회개할 준비를 하라고 명합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계산하라. 청지기는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장부를 정리할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시간이 조금 주어진 겁니다. 청지기는 즉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자신은 몸이 허약해서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한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은 그들이 나중에 나를 선대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실천에 옮겨서 5절을 보시면 먼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드립니다. 은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채무증서를 새로 쓰게 해서 빚을 삭감해 줍니다. 기름 100말, 오늘날로 옮기면 약 800갤론에 해당되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 빚진 사람을 50말로 내려줍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 80석으로 내려줍니다. 여기서 삭감해 준 부분이 온전히 이자인지 아니면은 원금까지 포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자라면은 주인이 부과한 것인지 청지기가 자신의 재량으로 해준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 두 사람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많은 사람의 빚도 삭감해 주었을 겁니다. 이 청지기의 행위는 누가 보아도 불의하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청지기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 우리말 번역 지혜롭게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번역하고 심지어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영악하게라고 번역합니다. 영민하게. 청지기가 이를 영악하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영악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자녀들이 훨씬 지혜롭다고,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자신들의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깜찍하게 더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비유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주어진 재물을 영악하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9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불의의 재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정의상 불의한 목적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재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의역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부라고 번역합니다. 세상의 부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돈이 다 떨어질 때, 죽어서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그렇게 사귄 친구들이 하늘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불의한 사람일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와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도대체 불의한 주인공들로부터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때는 앞뒤 문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서 바로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5장은 우리가 9월 초에 주일 예배 시간에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와 오늘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모두에서 주인공이 둘 등장합니다. 부자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 15장에 등장했는데 오늘 16장에서는 부자 주인과 신뢰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아버지와 부자 주인은 둘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탕자 아들과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신탁받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아들과 청지기는 아버지와 주인의 신뢰를 각각 깹니다.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터울을 떠나서 삶을 탕진한 아들로 비유하셨는데 오늘 16장에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재산을 탕진한 종 청지기로 비유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십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비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선하신 주인의 종이다. 오늘은 종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겁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두 번째는 그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하는 음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 소문이 하나님께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책과 경고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 가운데 전권을 부여받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늘 주인의 뜻을 묻고 재산을 집행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의 재산을 종종 탕진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신탁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나 세례받고 몇 주일 몇 달만 지내면은 우리가 했던 그 고백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집행하고 삽니다. 물론 교회 와서 우리 교독문을 할 때는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모두 하나님 것이니이다 하고 고백하지만은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헌금 봉헌 찬송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고 고백하지만은 마음 중심에서는 무의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 내 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의를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늘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 한 귀로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로드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하고 진실하게 고백한 분이라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주로서 모시고 살았나,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 평생 살면서 사용한 수입 지출 장부 이거를 내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산, 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능력, 지혜, 기회를 어디에다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계산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썼느냐.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우리에게도 회개 장부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11월 말이 되고 12월로 접어들면은 1년의 삶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5만 군데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제가 목회 들어오기 전에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기에 거기서 날라옵니다. 동창회에서 좀 기금 좀 내라고. 물론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도 옵니다. PBS 방송국에서도 날라옵니다. 한 번 헌금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매년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군데에서 자선단체에서 날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또 수표책을 꺼내서 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씁니다. PBS를 통해서 PBS의 비기독교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일반 공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방영하는 것들이 있기에 그들에게도 늘 헌금을 합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에다 늘 헌금을 합니다. 왜?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그들의 유익을 얻고 또 그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은 자신의 수표책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때에 들려주시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삶을 조정하라고 들려주십니다. 불의한 청직이 남아있는 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영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선견 지명입니다. 주님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 불의하게 사용한 것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영악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게 끝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지상에서 몇 년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예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 무궁한 노후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노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해 줄 친구들을 만들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영악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9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죽게 되어서 돈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될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받아들이리라, 영접하리라. 먼저 없어질 때에 하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죽을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 죽는 순간 재물은 다 없어진다. 두툼한 지갑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은행에 아무리 잔고가 많이 있어도 수표 한 장 쓰지 못한다. 그때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았고 자녀가 어떻게 출세했는지 묻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학식이 있고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명예를 누렸는지 알아주는 사람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했고 운동을 잘했고 피부가 고왔고 몸매가 좋았는지 알아주는 사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질 때를 대비하고 사십니까? 다 없어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떤 근거로 내가 어떻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사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은 우리의 모든 자원,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회개 장부를 올바로 고쳐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가? 영원한 처소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줄 친구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 그리고 환영해 줄 친구들을 사귀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변호해 준다고 하는가? 우리 잘 압니다. 첫째, 나의 도움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친구들. 나의 재물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기에 크리스천이 된 친구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들이 나를 변호하고 감사하고 환영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몇 명이 계십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달란트를 희생하고 내가 날고 길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해갖고 예수 믿게 만든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매년 한 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에 한 명은 있는가? 아니면은 빵 하나도 없는가? 둘째, 나의 도움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강건케 된 친구들. 나의 재물을 나의 안목의 정욕,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연약한 크리스천들 돌아보고 격려하는 데 사용했기에 이들이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지켜서 구원을 이룬 친구들. 내가 훗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나를 감사하고 환영할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처음에 저 타고 교회 데려오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뒤로 자빠지고 행방불명되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자가 많습니다. 끝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걸려갖고 끝까지 서포트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동행하고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셋째, 아니면은 크리스천도 아니고 크리스천이 될 마음도 없지만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에 나도 긍휼히 여겼던 친구들, 나의 재물을 내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기에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이 경감된 그러한 친구들,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나를 변호하고 영접해 줄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 형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신 자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 가운데는 안 믿는 자도 포함된다는 말씀 믿고 아무 보상과 보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을 사랑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강건케 되고 고통이 경감된 자들 몇 명이나 되는가? 나중에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의롭지 못한 재물이다. 우리의 본성과 습성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고 선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쫓겨난 이후에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은 깨끗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세상의 온갖 주의 자체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이기주의건 합리주의건 뭐건 다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은 무한 경쟁의 불의한 제도 속에서 계속 발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돈의 사용을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불의하기 때문에 돈에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수도권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가난하게 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수도성이 모두 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수도승들도 자신들은 돈을 만지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지게 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사용하는 거 피할 재주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불의한 돈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청직이 부정직한 것에도 불구하고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돈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안 거예요. 그는 불의한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악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이기적인 영악함이 있는가? 우리 영악해야 됩니다.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영악함이 있는가? 뱀과 같은 영악함이 있는가? 우리 뱀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들로부터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 재물을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셔서 묘사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시고 불의한 것이라고 하시고 남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돈은 육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것 보이지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은 다 불의한 것이고 또 남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것, 참된 것, 정말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놀라운 다양한 영적인 축복들, 어떤 물리적인 축복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참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충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것, 영적인 신령한 축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너희에게 누가 참된 것으로 신령한 축복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을 보면 없어질 때 합니다. 모든 물질, 건강과 시간과 돈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은 영원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원한 처소의 축복,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곧 돈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것들 다 빼앗기고 주님 앞에 알몸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는 돈이 우리를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을 변호해 줄 것인가? 지금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린다고. 조금 있으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그러니 네 보던 일을 계산하기 시작하라고.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데 왜 의롭다 함을 받은 너희는 자신의 미래를 예비할 줄 모르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표현을 빌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특별히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인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이것을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영접하며 변호해 줌으로써 영원한 처소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근원적인 믿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 얼마든지 선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정말 주님 것임을 믿고 이제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외국인들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쓰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강건케 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들에 쓰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